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썼다 벗었다 번거롭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바로 내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앞으로 병원과 일반 약국 빼고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되는 건데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혼잡도 표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나한 기자입니다.
네, 오늘까지는 개찰구를 지날 때
열차에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마스크 착용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승강장까지는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내려왔다 하더라도 열차를 탈 땐 써야 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달라집니다.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지하철과 버스, 택시는 물론 비행기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마트 등 대형시설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내일부터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릴 때도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약국 등은 예외였는데 이제 병원과 일반 약국 정도를 빼면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장소는 없어집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기면서 구매 대란까지 불러왔던 마스크가 이제 일상에서 한 발 더 멀어지게 된 겁니다. 시민들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저는 바로 안 쓰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전혀 걱정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쓰고 다닐 것 같아요. 마스크 이렇게 끼고 다니는 게 너무 편해서 지금은.
방역당국은 다만 대중교통이 많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는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와 또타 지하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혼잡도 정보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은 287건. 산불이 더 빈번해지면서 거의 매주 화재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젯밤 전남 순천에서 난 산불은 12시간 만에, 앞서 강원 평창에서 난 산불도 8시간 넘는 사투 끝에 간신히 잡았습니다. 대부분 사람의 실수 때문이었지만 건조해진 날씨로 불길을 잡기는 더 쉽지 않았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산줄기를 따라 불길이 빠르게 번집니다. 산불 진화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습니다. 날이 밝은 뒤엔 헬기가 투입돼 진화 작업이 이어집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전남 순천 별량면에서 난 산불은 12시간여 만인 오늘 오전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50여 명이 한때 근처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고 축구장 22개 넓이의 살림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순천시 특사경은 주민인 60대 A씨가 집 근처에서 낙엽을 태우다가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바짝 마른 낙엽과 나무를 불쏘시개 삼아 불길이 거세게 타오릅니다. 어제 오후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한 야산에서 난 불도 8시간 넘는 밤샘 사투 끝에 진화됐습니다. 오늘 새벽엔 전남 보성에서, 오후엔 충북 제천과 경북 안동에서도 산불이 났고 지금은 모두 꺼진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은 287건.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건수인 184건을 이미 크게 넘어섰습니다.
강수 일수가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적어진 경향을 좀 보이고 있고, 주기적으로 강풍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산불이 좀 발생하기 쉬운 조건으로.
산불 대부분은 담뱃불이나 쓰레기 소각 등 사람의 실수 때문에 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산림당국은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 화재도 걱정이지만 가뭄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남부지방은 특히 50년 만에 닥친 최악의 가뭄이 닥치면서 당장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물 자원의 실태는 어떤지, 해결책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통계로 말하는 뉴스 퍼센트의 안지현 기자입니다.
광주 시민의 식수원인 동복댐의 현재 저수율은 고작 19.1%. 10%대로 떨어진 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4년 만입니다. 또 다른 식수원인 주암댐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 영산강 물까지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비상으로 공급한 것은 처음이고요. 비가 오지 않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6월 하순 정도에 동북대문 고갈이 되고요. 그럴 경우 5월 달 정도에 제한급수를 할 수 있는.
이렇다 보니 식수 부족은 물론 논밭도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40% 정도만 건지고 나머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절반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전남 완도의 한 초등학교에선 급식 식단까지 일시적으로 바꿀 정도입니다. 설거지 하는데 더 많은 물이 필요한 기름기 있는 반찬 대신 나물 반찬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50년 만에 최대로 불리는 이번 가뭄은 그러나 쉽게 해갈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5월까지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어야 됩니다. 6월에 장마가 제대로 안 오거나 이러면 진짜 이제 큰 재앙으로 가는 거죠.
앞으로 더 자주, 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여전히 부족한 물 관리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 단위에서 역할할 수 있는 조정기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국가물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자문이나 의견을 주실 수 있는 것, 그 실질적인 조정 기능은 가지고 있지가 않아서.
개인의 물 소비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1인당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은 지난 2021년 기준 302리터. 유럽에 비하면 많게는 2.7배 수준으로 우리보다 물 사용이 많은 국가는 적은 편입니다. 네덜란드인이 설거지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물을 설거지통에 채운 뒤 수세미가 아닌 물에 세제를 풀고 적은 물로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부터 씻고 여러 도구도 씁니다.
We want to get rid of the food, otherwise the water is getting dirty. So the Netherlands, we also have different sponges. So I use this for the plates and the cups. But later, when we're going to do the frying pans at the end, I'm going to use something more stern, more hard.
바트 씨는 설거지를 이렇게 하는 건 교육 영향이라고 말합니다.
Yes, it's definitely because of education, because since I was a young child, even when I went to primary school, they keep teaching us that we shouldn't waste water, and not only by doing the dishes, but also shower. They keep making the children in the Netherlands aware.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환경 과목은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입니다. 대학 입시와 무관하다 보니 제대로 수업이 이루어지긴 힘든 실정입니다.
필수로 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교별 선택이 되어버린 거죠. 핀란드에서는 초등에서부터 환경 과목을 9학점을 먼저 선 이수를 해야 순서대로 교육을 할 수 있게 설정을 했고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저희가 주목한 퍼센트는 바로 14.1%입니다. 전국 중학교와 고등학교 가운데 환경을 교과목으로 선택한 학교 비율입니다. 이 선택 과목으로라도 환경을 가르치는 곳이 매우 적죠. 이 환경 교사를 학교의 상주로 두고 환경을 교육 목표로 세우는 영국 등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퍼센트의 안지연이었습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술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집에서 술을 즐기는 홈술이 많아지고 이른바 아재술로 통했던 위스키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일부 대형마트에선 소주 매출을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주말 낮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주류 코너 손님들은 대부분 20, 30대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거의 한 30대, 40대 분들, 예. 50대 분들까지도 위스키를 많이 찾으셨는데 지금은 거의 20, 30대.
이마트의 올해 1, 2월 매출을 보면 양주 매출이 소주보다 높았습니다. 소주 매출 비중을 100이라고 했을 때 양주 매출 비중은 2021년에 71.6에서 올해 103.6까지 훌쩍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 맥주 판매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양주 수입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20년 1억 3,200만 달러에서 지난해 두 배인 2억 6,700만 달러로 늘어난 겁니다. 집에서 혼자 혹은 가족과 술을 마시는 혼술이나 홈술이 유행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전에는 주로 맥주나 소주 좋아하거나 아니면 소맥 먹었는데 집에서 혼술할 때는 좀 더 좋은 술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중장년층, 소위 아재술로 알려졌던 양주의 소비층이 부쩍 젊어진 겁니다. 양주와 섞어 마시는 탄산음료도 덩달아 판매가 늘었습니다. 일부 인기 양주는 품귀 현상을 보이며 거액의 웃돈도 붙습니다. 마시려고 사는 술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뛰다 보니 재테크 수단으로 구입하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바꾼 소비자들의 취향을 따라잡기 위한 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외식업계 구인난이 심각하다 보니 사람 대신 로봇을 고용하는 가게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서빙뿐만 아니라 조리까지, 심지어 고기를 알맞게 구워주는 로봇까지 등장했다는데요. 우리가 알고 싶은 생활경제, 송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국수집. 지난해 10월부터 평일엔 홀서빙 직원이 아예 없습니다. 대신 서빙 로봇이 음식을 나르고 있습니다. 월급 250만 원에는 일할 사람 찾기가 어려워서입니다.
직원 두 명 쓰는 정도는 더 겉듯이 갓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똑순이에요. 말 잘 들지, 애 안 먹이지, 스트레스 안 주지, 너무 좋죠.
덕분에 인건비도 크게 줄였습니다. 서빙 로봇 월 임대료는 30만 원에서 60만 원 수준. 한 달 최저임금 기준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서울의 한 배달 전문 삼겹살 가게. 직원이 주문받은 고기를 로봇에 올려놓자 고기 상태를 인식한 뒤 스스로 구워냅니다.
지방과 단백질, 마블링 비율을 이미지 센서로 추출해서 크게 세 가지 다른 온도와 시간 조건으로 고기를 구워내고 있습니다.
조리에 걸리는 시간은 소고기 체크살 1분, 삼겹살은 4분 안팎으로 1시간에 최대 110인분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뜨거운 불 앞에서 오랜 시간 고기 굽는 일을 꺼리는 점에 착안해 개발됐습니다. 월 임대료는 100만 원 수준입니다. 배달앱 리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4.9점으로 아주 높습니다. 직접 먹어본 시민들 반응은 어떨까?
그렇게 짜도 안 하고 단맛도 조금 있고 맛있어.
이 삼겹살을 사람이 구운 게 아니고 로봇이 구웠어요.
어머! 어머! 진짜? 아유, 끝내주네.
인력난에 시달리는 외식업체가 빠른 속도로 로봇 활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높은 노동 강도 등으로 사람들이 식당 일을 기피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음식점, 숙박업의 인력 부족률은 5.3%로 전 산업 평균인 3.4%를 웃돌았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부담까지 늘자 대안으로 로봇 쓰는 가게가 늘고 있는 겁니다. 2019년 국내에 서빙 로봇을 처음 도입했던 VD 컴퍼니. 당시 50대에 불과했던 보급 대수는 껑충 늘어 올해는 2,500대 보급이 목표입니다.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거란 우려는 여전하지만 불가피한 현상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제품력이 보완될수록 사람이 하기 싫은 일, 그리고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협력하고 뭐 더 나아가서는 아주 미래에는 대체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로봇이 공존할 방법을 찾을 고민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송재입니다.
미군의 전략 폭격기 B-1B가 한반도 하늘에 다시 떴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사흘 만에 무력 도발을 했는데 한미 군 당국은 아랑곳 않고 연합 공중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11시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한 발 쏘아 올렸습니다. 미사일은 한반도를 가로질러 800km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지난 16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사흘 만입니다. 지난 12일엔 잠수함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고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2, 3일에 한 번꼴로 도발을 이어가는 건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 반발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한미군 당국은 도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도 연합훈련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 B-1B가 16일 만에 한반도 상공에 투입됐습니다. 미 공군의 F-16 전투기와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함께 훈련했습니다. B-1B는 초음속 전략 폭격기로 미국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 만에 올 수 있고 폭탄을 60톤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공중훈련은 예정된 일정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훈련으로 한미 공군의 전략적 타격 능력을 크게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연합훈련을 북침 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한미훈련이 끝나는 23일까지 도발이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 거론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대통령실은 논의된 적 없단 입장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요구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일본 언론들이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굴종 외교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에서 위안부나 독도 문제가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거짓말을 하냐며 항의하지 못합니까?
대통령실은 오늘 독도나 위안부를 논의한 적 없다고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한 비판에 대해 역사의 큰 흐름이나 국제질서의 판을 읽지 못하고 지역적인 문제를 제기하거나 과도한 용어로 정치적 쟁점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한일 미래관계를 위한 중요한 결단을 했다며 이제는 기시다 총리도 호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또 다른 방탄 방패로 쓰려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한가롭던 주말, 남미의 에콰도르를 규모 6.8의 지진이 덮치면서 최소 15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안가의 한 건물은 통째로 바다에 잠겼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에서 떨어져 나온 돌무더기가 도로를 전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아래 서 있던 승용차 위로 돌덩이가 쏟아져 내려 앞유리는 모두 산산조각 났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정오, 남미 에콰도르의 제2도시 과야킬에서 80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에콰도르에서만 최소 14명이 숨지고 4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차 안에 타고 있다가 쏟아져 내린 잔해에 깔려 숨졌습니다.
Por el movimiento telúrico tuvimos el colapso de una parte de, en este caso de una fachada, cayó sobre un vehículo y tuvimos una víctima sin signos vitales, una persona de sexo masculino.
에콰도르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페루 북부에서도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 한 명이 숨졌습니다. 토요일 낮 시간에 시작된 지진에 휴일 점심을 한가롭게 즐기던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거닐던 길거리는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와 깨진 유리창으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사람들은 쇼핑카트도 내팽긴 채 출구를 향해 뛰었습니다. 해안가에 지어진 60년 된 해양박물관 건물은 지진의 충격으로 부두에서 떨어져 나와 바닷물에 잠겼습니다. 에콰도르 당국은 이번 지진이 쓰나미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와 함께하죠.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연차도 못 쓰는데 이렇게 키워드로 뉴스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준비한 체력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네. 연차, 휴가, 직장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뭐 근데 사실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정부의 이제 근로시간 개편안과 맞물려서 연차도 못 쓰는데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비판이 이제 나오는 거죠. 표를 하나 보시면은요.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알리겠다면서 이제 공개한 가상 근무표입니다. 이제 이 개편안의 핵심은 유연성이잖아요. 일이 몰릴 때는 집중적으로 하고 쉴 땐 쉬자 이런 건데 그래서 1, 2주 차에는 주 60시간을 넘겨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토요일까지. 그리고 3, 4주 차에는 휴가를 몰아서 쓰는 그런 근무표인데 진짜 저렇게 몰아서 쉴 수가 있느냐 이런 비판이 이제 나왔던 그런 근무표였죠. 네.
하긴 뭐 연차도 다 못 쓰는데 휴가가 좀 저렇게 잘 보장이 되겠느냐 이런 겁니다. 연차 사용 설문조사 기사들도 보니까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침 이제 연차 관련 이제 조사들이 있었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 직장인들이 이제 평균 17일 연차를 받았는데 실제로 사용한 거는 이제 11.6일이었다 이런 결과 있었고요. 직장 갑질 119도 1,000명 설문조사했는데 작년에 연차를 6일도 못 쓴 경우가 40%, 특히 이제 20대가 절반 이상, 55%가 연차를 6일 미만으로 썼다고 답을 했습니다. 직장 갑질 119는 이제 비정규직, 그리고 이제 일반 사원, 5인 미만 사업체 등 이른바 이제 노동약자들이 연차를 잘 쓰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뭐 근로시간, 연차 이런 문제들은 직접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크게 끼치기 때문에 네. 종교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앞서 전해드린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를 보면은 희망하는 일주일 근무 시간이 이제 36.7시간이었다 이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워라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잖아요. 논란이 커지면서 대통령실이 연일 이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 69시간이라는 이제 극단적인 프레임이 씌워져서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의견들을 듣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입법 예고 기간 중인 만큼 MZ 근로자 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세심하게 들으면서 같이 당과 같이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 뭐 36.7시간 그리고 69시간 참 큰 차이가 커 보이는데 네. 어떻게 좀 여론이 좀 형성이 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보시면 이제 시위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냐면 이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네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저희 단골 출연자이기도 한데 지난주에 오랜만에 트럼프 얘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뉴스가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정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제 소셜 미디어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보시면은. 가장 선두를 달리는 공화당의 대선 후보이자 전직 미국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본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체포될 거다. 시위하고 항의하고 우리나라를 되찾자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밤에 사실 갑자기 알림이 떠서 봤더니 체포된다. 네. 갑자기 체포된다고요?
그러니까 진행 중인 수사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성추문 입막음 혐의 요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 2016년 대선 직전에 성추문 막으려고 회사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장부 조작했다 이런 의혹인데요. 실제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있긴 한데 트럼프가 검찰의 공식 발표 전에 더 세게 체포 이렇게 선수를 치면서 지지층의 분노를 부추기려는 작전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위하라 네. 이 메시지가 사실 지난 2년 전 의사당 난동 사태 이걸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분석이 좀 충분히 나올 법도 해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렸잖아요. 이제 트럼프가 당시 의사당 이제 난동으로 감옥에 간 수감자들과 콜라보를 해서 이제 음원을 냈던 거를 이제 네. 전해드렸었으니까 지지층을 계속 자극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이제 소셜미디어 계정도 다시 활성화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박진규 기자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깜짝 컴백에 이어서 이번에 깜짝 뮤지컬 배우 데뷔까지 뮤지컬 루스로 돌아온 뮤지컬 배우 선예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뮤지컬 배우로 돌아온 선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예 웃으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네. 10년 만에 돌아오신 거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친숙하거든요, 저희에게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뮤지컬 배우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연기를 또 처음 도전하신 건데
맞아요. 근데 참 이게 세월의 힘인지 이게 제가 네. 10년간 사실 이제 육아만 하다가 지금 돌아온 상황인데 또 엄마로도 아내로 살면서 제 안에 조금 이렇게 그 전에는 다져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힘입어서 연기라는 것에 뭔가 조금 더 도전을 하기 좀 수월해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래서 막상 부딪혀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네. 그동안 10년 동안 응축해오는 에너지를 한 번에 발산하는 게 아닐까.
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작품 속 루스, 그러니까 룻기 성경을 다룬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그 성경 속 인물의 그런 재미있는 러브스토리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작품을 선택할 때는 그 루스라는 인물에 대한 캐릭터, 그거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꼭 표현해보고 싶은?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 특히? 룻이라는 인물과 했을 때?
그 룻이라는 인물이 사실 이제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인물이에요.
맞아요.
이방 땅에 가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서 기적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랑 스토리인데 그런 어떤 루스의 우여곡절이 많고 또 도전하는 선택을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저에게도 또 도전이 됐고 제가 살아왔던 인생의 어떤 시간들과도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 꼭 한번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뮤지컬 노래와 사실 기존에 해왔던 노래 스타일은 창법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사랑은 아름다워 아름다워 뭐 이렇게 부른다면 이제 뮤지컬적으로는 조금 더 발음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은 아름다워 아름다워 이 세상 가득 채운 사랑은 아름다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약간 이렇게 울리는 포인트가 좀
맞아요.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울리는 포인트도 아무래도 조금 더 공명적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던 것 같고 아직 많이 배워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뮤지컬 복귀를 위해서 아예 한국으로 돌아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죠?
네. 사실 정말 저희 남편을 힘입어서 진짜 열심히 응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도 사실 10년 동안 엄마가 집에서 늘 그런 목늘어난 티셔츠 입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예쁘게 하고 노래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또 굉장히 좋아해 주는 부분들도 있고 아, 저희 멤버들이나 또 박진영 PD님도 그 작년에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도전으로 인해서 많은 힘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아름다운 일이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냥 뿌듯하고 정말 더요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저희 예능 아는 형님에도 출연 영상을 제가 좀 봤는데
네.
뭐 여전히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요?
네. 공백이 좀 무색했습니다.
아. 네.
10년 동안 쌓았던 내공들이 이제 마음껏 발현될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예능에서도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진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재밌는 사람이다.
재밌는 사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하신 걸 보니까 재결합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요. 네. 사실 뭐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좋은 타이밍이 오겠죠. 그러면 또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열려 있는 상태이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궁금해요. 뮤지컬 이제 막 시작하셨고.
네. 사실 올해가 가기 전에 저희 팬분들께 제가 발라드 곡들을 많이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오랫동안 사실 원하셨던 부분들이기도 하고 해서 열심히 준비하려고 또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뮤지컬에서 계속 배우 선예 씨, 가수 선예 씨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선수가 오늘은 절묘한 패스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리그 통산 50호 도움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팀은 리그 꼴찌 팀과 허무하게 비겼고 감독은 선수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했습니다. 최한 기자입니다.
선발로 나선 손흥민의 몸놀림은 가벼웠습니다. 시작 2분 만에 발리슛으로 골문을 노립니다.
상대팀의 왼쪽을 빠르게 돌파한 뒤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리고 10여 분 후엔 드리블로 수비수를 제친 뒤 기습 중거리 슛으로 팀의 사기를 올렸습니다. 손흥민의 발끝은 전반 막판 빛났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수비 사이를 가로지르는 절묘한 패스 하나로 완벽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빈 곳을 파고든 포로가 공을 받아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올 시즌 리그 네 번째 도움이자 프리미어리그 통산 50번째 도움입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이고 토트넘에서도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팀은 씁쓸한 무승부를 거뒀고 손흥민도 웃지 못했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동점골을 내준 토트넘은 케인과 페리시치의 연속골로 달아났습니다. 경기 막판 수비 집중력이 흔들린 게 문제였습니다. 후반 32분 추격골을 허용한 데 이어 추가 시간엔 무리한 수비를 하다 페널티킥을 내줬습니다. 리그 꼴찌팀과 허무하게 비기자 콘테 감독은 작심한 듯 쓴소리를 했습니다.
We are not a team. We are 11 players that go into the pitch. And I see selfish players.
선수들의 태도를 질책하고 구단을 향한 비난도 쏟아냈는데 일각에선 팀을 이끄는 감독이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된다며 A매치 휴식기에 경질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최근 두 경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손흥민은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과 처음 호흡을 맞춥니다. 내일 입국해 곧바로 소집훈련에 합류합니다. JTBC 최아은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표팀 공격수 손흥민의 백업이자 예비 멤버였던 오현규 선수 스코틀랜드 셀틱으로 이적해 맹활약하고 있는데 이번엔 멋진 다이빙 헤더골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1대1로 비기고 있던 후반 코너킥 상황. 골문 앞으로 공이 날아오자 오현규가 수비수를 제치고 몸을 빠르게 내던집니다. 머리에 맞은 공은 그대로 골문 왼쪽 아래 구석에 정확히 꽂힙니다. 오현규는 윗옷을 벗어 던지며 포효합니다. 지난 5일 데뷔전 골 이후 두 경기 만에 터진 리그 두 번째 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들어간다면 제가 공격수로서 골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루어져서 너무 행복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현규는 이날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후반 15분 팀이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을 위해 투입됐습니다. 들어간 지 20여 분 만에 1대1로 맞서고 있던 상황에서 멋진 다이빙 헤더골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Look, he's a good player. He's got a real presence about him inside the penalty box.
오현규의 소속팀 셀틱은 후반 50분 한 골 더 추가하며 이날 3대1로 승리했습니다. 결승골을 기록한 오현규는 경기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오현규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에는 손흥민 부상을 대비해 선발된 예비 멤버였습니다. 당시 손흥민이 부상 토론을 이어가면서 등번호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클린스만 감독의 부름을 받아 정식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걸어서 인터뷰, 새로운 빙속 여제로 떠오른 김민선 선수를 만났습니다. 김민선 선수는 지금은 전성기가 아니어야 한다며 3년 뒤 올림픽을 이야기했습니다. 전용우 기자입니다.
4개월 대장정의 대미 세계 선수권. 국내외 모든 대회 출전으로 체력적 한계를 보이며 0.02초차 4위.
한두 개 정도 안에서 체력 관리만 했었다면 세계 선수권까지도.
4개월 동안 거의 매주 시합이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부담이 된다라고 느껴질 때가 좀 있어요. 세계선수권 때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저도. 네. 근데 그렇지만 이번 시즌에 월드컵 6차까지 연속 우승이란 타이틀에 또 스스로 도전을 하고 싶었고 그렇게 한 샵 하다 보니까 좀 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나 이거는 정말 크게 배웠다.
네, 세계 랭킹 1위의 자리에서 매 시합을 출전을 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 일인지 또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제일 많이 배운 것 같고 또 이제 앞으로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이겨내야 할 가장 큰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결과를 낼 거라고 기대를 안 했었나요? 세계 랭킹 1위까지 될 거라고?
메달을 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따야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전을 했지, 1차 대회를 출전을 하고 1등을 하고 내가 1등을 살짝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고, 와 진짜 막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2차 월드컵에 출전을 했을 때 그냥 운이 좋게 1차 때 1등을 한 게 아니었구나, 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에게 좀 더 확신이 생기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뭔가 더 자신감을 가지고 3차, 4차 네, 쭉 이어나갔던 것 같아요.
이번 시즌 거치면서 36초 96.
네.
이상호 선수가 36초 36.
네.
아, 0.6초 차로 육박했습니다.
아, 내가 36초를 언제 탈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시즌에 36초를 타고 나서 아, 나도 이제 진짜 한 단계 성장을 했구나. 월드컵 메달과 상관없이 또 36초를 타는 선수들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외국 선수들에 비해서는 많이 왜소한 편이고, 또 그냥 일반 친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제가 체격이 있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제 몸에서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게 훈련을 해서 네,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온몸을 사용하다 보니까 뭐 허벅지, 뭐 엉덩이, 종아리 네, 다 중요한 것 같아요. 허벅지 힘만으로 타는 거는 네,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네.
김민선 선수보다 한 뼘도 크고 또 한 선수는 두 뼘이나 더 커요.
네.
뭐 신장이나 체격의 열세에 대해서 좀 위축되는 건 없나요?
그러니까 뭐 이번 세계 선수권 때도 그렇고 거의 발 내밀기로 사실 져서 4등을 했거든요. 내가 저 선수보다 키만 컸어도 이겼을 텐데 살짝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와서 20cm 크 커질 수도 없는 거고, 뭐 비교를 하자면 사실 뭐 한도 끝도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체격적인 요소 말고 제가 그 선수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전성기가 아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밀란 올림픽 혹은 그 이후에 또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그럴 때가 전성기가 돼야
본인이 가진 극복해야 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체격 조건에서 일단은 열세하게 보이는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력 운동 또는 파워 운동 밀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더 집중해서 할 생각이에요. 네,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게 일단 제가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인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 신기록에도 도전을 하고, 그걸 깨는 건 정말 영광스럽겠지만 일단 도전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목표가 될 것 같아요. 500m의 모든 기록은 상원이의 기록이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적어도 한 번씩은 보고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네, 그러는데요. 방에 딱 앞에 보이게 두거든요. 또 이렇게 메달을 보면서 아, 다음 시즌에도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다짐을 하기도 하고, 꾸준히 잘하는 선수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번 시즌에 너무 잘했다, 잘 해냈다,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다, 스스로를 믿고 최선을 다해라.
JTBC 전용입니다.
앞서 봄꽃 영상을 보니 더욱 봄이 왔다는 걸 실감하는데요. 오늘 하루 바람도 따스한 초봄 날씨였던 반면에 공기질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날씨 김서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서울 청계천을 하얀 매화꽃들이 수놓았습니다. 나들이 나온 시민은 완연한 봄 기운에 얼굴이 활짝 핍니다.
봄 날씨 느끼러 매화도 예쁘다 해서 이쪽 청계천 쪽 나와봤어요.
이때 많이 피니까 나와서 사진도 찍고 걷고 뭐 또 즐거운 대화도 하고.
하지만 오늘 대기질은 좋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중부지방은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에 보였습니다. 이런 대기 상태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이 많겠고 주 중반엔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비는 기압 변화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흐린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기온은 꾸준히 올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교차는 매일 10도 가까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건조한 날씨 속 기온이 오르면서 화재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을 위해 작은 불씨도 조심해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나쁨에서 보통 수준을 오가겠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얼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